네, 오늘 설교 제목이 비전을 취한 갈렙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원래 이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본 환상, 이런 환상 있죠.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환상도 많죠. 이 환상을 비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말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앞으로 이루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놓은 것,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의 비전이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은 무엇일까요? 비전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는 미래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 크고 작은 이 비전을 붙들고 계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생 시절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장래희망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많이 했고요. 장래희망 쓰는 시간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도전을 많이 주셨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책 교과서 앞에다 써놓기도 하고 노트 앞에 써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 대학생 청년들이 만나면 기독 대학생들, 너는 비전이 뭐니? 이거를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교회마다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는 설교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비전은 뭐야? 이걸 준비해야 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땐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몰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젊은 시절에 이렇게 보면 꿈을 가져라, 또 야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요즘에는 근데 문화가 많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말은 꿈이 없어도 괜찮아,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이죠. 벌써 또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2018년도에 방탄소년단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발표되었었는데요. 그 가사 중에도 보면 멈춰서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릴 필요 없어,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낄 내 순간들이 있다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시절에는 꿈을 꾸라, 비전을 가지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꿈이 없어도 괜찮아, 대단한 사람 되지 않아도 괜찮아. 무엇이 옳은 말일까요?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까요? 어떤 상황적인 그런 것을 보면은 뭐 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라 하시는가? 비전이 없어도 된다고 하시는가? 우리는 이거에 주목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래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는 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었고요.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움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동적으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 무엇을 위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자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의 공격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살아가는 것이 팍팍한 힘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전을 취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며 힘차게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며 비전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초대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에 힘차게 살아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비전을 취한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도 비전을 취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에 대한 말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비전을 먼저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모세에게 먼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비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 애굽을 떠나게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비전이고 두 번째 비전은 이 애굽에서 이제 건져낸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비전이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얼마 만에 성취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1년이 안 걸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 돌아오는 유월절에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성취되었습니다. 이 첫째 비전을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비전도 이루어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은 그 시대의 초강대국이에요. 어떤 나라보다 군사력이 강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었습니다. 그와 비교하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각각 독립된 도시국가들이었던 거예요. 초강대국 애굽에게서 200만 명의 백성을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고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어찌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잘 순종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제 벌써 가나안 땅 근처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때 열두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뽑혔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두 사람 있죠.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도 이때 뽑힌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정탐 결과를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비전에 대한 우리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둘째는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취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취했는데 오늘의 주인공이 갈렙이라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취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남쪽부터 북쪽까지 힘을 다해 조사를 했습니다. 덩치 큰 아낙 자손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고 좋은 땅에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같은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다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맛도 보았죠. 정탐꾼들은 과일을 잔뜩 따서 막대기에 달아매고 이제 40일 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탐꾼인들이 이제 오기로 한 날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탐스러운 열매를 메고 오는 이 정탐꾼들을 환영하면서 정탐한 결과를 이제 듣고 싶어 했죠.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기 이 탐스러운 과일들 좀 보십시오. 그럴 때 이 백성들은 막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컸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고 남쪽에는 아말렉인이 거주했고 산지에는 헤딘과 여부스인들이 살았습니다. 다 싸워야 될 사람들이죠.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주민이 강하다고? 성읍이 견고하다고? 어떡하지? 거기 곳곳에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웅성웅성해질 때 갈렙이 나서서 말해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통해서 말하지요. 그들의 말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열 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무섭고 강한 나라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는 이 사실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 너희가 가서 잘 싸워보라, 한번 잘 차지해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레위기 25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나고 너희에게 주려고 하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비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레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었죠. 근데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었던 나라. 그곳이 바로 애굽 땅인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래로 그들을 초청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전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취한 두 사람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지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그들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취했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죠. 하나님의 비전을 취한 사람과 하나님의 비전을 거절한 사람, 미래에는 어떤 차이가 벌어질까요? 오늘 비전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셋째,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거절하는 사람,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미래가 눈앞에 다가오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끝까지 비전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며 비전을 성취하게 되지만 비전을 붙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결코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비전이 있었던 사람은 그 비전을 보던지 그 다음 자손이 보던지 비전이 없으면 못 보는 게 당연하죠.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민수기 14장 30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의 비전을 취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을 취하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월이 흘러요. 40년 정도가 지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전 그 장소, 두 번째로 가나안 땅 근처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이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될 거예요.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누구일까?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까지 말씀. 누가 살아남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열두 정탐꾼을 처음 보내던 당시에 20세 이상, 이 사람들을 이제 성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0세 이상 정도의 사람들 중에 이제 비전을 거절한 이 어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하나님의 비전을 취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만이 이제 가나안 입구에 이렇게 도착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비전을 취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않았고 다시 모세를 따라 광야 생활을 감당했죠. 또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 은혜도 받고 뭐 그랬지만 잘못 저지른 것도 굉장히 무수히 많죠. 광야 생활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영광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는 하셨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앞에서 이제 사명을 다하게 돼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이제 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여전히 유다 지파에서 영향력인 있는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한 많은 전투를 벌이죠. 그리고 약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의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갖자, 땅을 분배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이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취했었고, 그 붙들었고, 계속 순종했고, 그리고 이제 비전이 성취되는 그날을 보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진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헤브론 지역이 있는데 45년 전에도 두려워했었던 지역이에요. 아낙 자손의 성읍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정복하지 말기로 하자,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워낙 덩치가 컸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 같았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갈렙은 현재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네, 여호수아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함께 들었어요.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요청을 할 때 기꺼이 들어주죠. 갈렙은 다 두려워하는 이 헤브론 땅을 향해서 이렇게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이 바로 내 땅 같은 거예요. 저 땅이 바로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력하게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아낙 자손들의 땅, 헤브론 땅,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한 그 땅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생각하면 다른 이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갈렙은 가슴이 뛰운 거죠. 하나님께서 저 땅을 나에게 줄 것이구나,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헤브론 땅에서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요, 그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소금처럼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 둘째는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나는 너희가 그 일을 이루도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너희에게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 지금도 노력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편지,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갈렙처럼 비전을 취하는 사람,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출근하는 직장 있죠? 사업터가 있어요. 우리가 참여하는 동호회도 있을 수가 있고, 동창회, 학부모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종춘회도 있죠? 동네 주민 모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이들이 차지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땅은 어두워질 것이에요. 세상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그 땅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비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많은 영혼을 옳은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때에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아브라함 때도 그 자손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넘어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의 때, 내 때에 안 되면, 그리고 내 자녀의 때에 안 되면 내 손주의 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